VOA 세계 뉴스입니다. 어제 새벽 터키 남부와 시리아 북서부를 강타한 규모 7.8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오늘 5,000명을 넘어섰습니다. 푸아트 옥타이 터키 부통령은 이번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3,419명으로 늘었다고 이날 발표했습니다. 시리아 정부와 반군이 장악하고 있는 시리아 북서부 현지 당국에 따르면 시리아 내 사망자 수도 최소 1,6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터키 정부는 터키 서부 아다나에서 동부 디아르바키르까지 약 450km, 그리고 하타이에서 말라티아에 이르는 남북 구간 약 300km 지역에서 약 1,350만 명이 지진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시리아 당국은 진앙지에서 약 100km 떨어진 하마에서도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보고했습니다. 터키 재난비상관리청은 피해 지역에 13,740명의 수색과 구조인력이 투입됐다며 건물 6천여 채가 파괴되는 등 피해 규모가 엄청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터키에서는 추운 겨울 날씨 속에 눈과 비가 내리면서 구조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한편 유니세프 유엔아동기금은 이번 지진으로 터키와 시리아에서 수천 명의 어린이가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 동부 시간으로 오늘 오후 9시 취임 뒤 두 번째 국정연설에 나섭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전국의 텔레비전으로 생중계되는 이날 국정연설에서 집권 첫해 국정운영 성과와 올해 구상에 대해 설명할 예정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사실상 내년부터 시작되는 대선 캠페인을 앞두고 자신의 정책 우선순위를 제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거듭 규탄하고 최근 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위협 등에 대한 대응 의지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내 인플레이션 문제를 비롯한 경제정책 전반에 대해서도 자세히 밝힐 것으로 전망됩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2일 언론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경제와 기관시설 문제에 대해 설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지난 2년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극복과 제조업 부활, 일자리 창출을 통한 50년 만에 최저 실업률 달성 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밖에 경기 침체에 따른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연방 부채 한도 상향 문제 등 공화당과 이견을 보이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 양당 통합 의제를 제시할 전망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국정연설은 취임 뒤 두 번째이며 지난해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을 차지하며 민주당과 공화당이 상하원을 양분한 변화가 생긴 뒤 첫 연설입니다. 앤서니 알바니즈 호주 총리와 크리스 힙킨스 뉴질랜드 총리가 오늘 정상회담을 갖고 중국과의 무역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힙킨스 총리 취임 후 처음 열린 두 나라의 이날 정상회담에서 알바니즈 총리는 어제 화상으로 진행된 호주와 중국 통상장관 간 회담이 생산적이었다며 만족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 협력할 수 있는 분야는 협력하고 국익을 위해 다퉈야 할 분야에서는 의견을 달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알바니즈 총리는 호주와 중국의 무역이 중국 다음 세계 무역 파트너와의 교역을 합친 양보다 많다면서 좋은 경제관계를 맺고 중국과 교역하는 것이 호주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힙킨스 총리도 중국은 뉴질랜드에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파트너라고 밝혔습니다. 힙킨스 총리는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때때로 의견이 다른 분야가 없다는 걸 의미하진 않으며 이견이 있는 분야에서 우리는 중국과 다른 목소리를 계속해서 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호주는 어제 4년 만에 열린 중국과의 고위급 무역회담에서 금수조치 완화 등 교역 증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미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필리핀 해에서 열흘간의 연합 해상전 고등기술 훈련을 마쳤다고 미 인도태평양사령부가 어제 밝혔습니다. 인태사령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미 이지스 유도미사일 순양함 샤일로호와 알레이버크급 구축함 라파엘 페럴타호, 타이콘데로가급 순양함 챈슬러스 빌호가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이지스함 아시가라호 등과 함께 소형 보트에 대한 대응과 해협 통과, 항해와 무기시험 등을 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훈련에 참가한 샤일로호는 팔랑스 근접 방공체계 5인치 포와 25mm 기관총 등의 무기체계를 시험했다고 전했습니다. 애덤 치텀 샤일로호 함장은 이번 훈련에 대해 다른 미군 함정과 해상자위대와 결속력 있게 작전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강조하는 역동적인 양자훈련이었다고 자평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2월 7일 화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미국 상공에 정찰 풍선을 띄운 중국의 행동은 용납될 수 없다면서 미중관계 개선 여부는 중국에 달려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열병식 준비 움직임을 늘 지켜보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제118대 의회가 본격 가동된 가운데 하원 한반도 관련 상임위 요직에 대북 강경파들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고 함경북도 동해안은 오전 한때 눈이 오는 것이 있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영하 20도에서 영하 10도, 최고는 영하 8도에서 영상 8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서해 앞바다 모두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최근 중국이 한국 방공 식별구역을 침범하고 미국 상공에 정찰 풍선을 띄운 것과 관련해 미국 백악관은 강력한 미한 동맹을 유지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상공에 정찰 풍선을 띄운 중국의 행동은 용납될 수 없다면서 미중 관계 개선 여부는 중국에 달려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악관은 6일 최근 계속되는 중국의 정찰 활동 강화 움직임과 관련해 강력한 미한 동맹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I can't speak to specific surveillance operations that the Chinese might or may not be conducting.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이날 온라인 브리핑에서 최근 중국 정찰기가 한국의 방공식별구역 카디즈를 침범하고 중국이 미국 상공에 정찰풍선을 띄운 것을 미한 동맹에 대한 도전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중국이 한반도에서 수행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특정 감시작전에 대해 말할 만한 정보가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우리의 국가안보 이익과 한국의 이익은 물론 그곳에서 일하는 미국인 남녀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의 동맹이 가능한 한 강력하고 활기찰 수 있도록 확실히 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또 중국이 미국 상공에 정찰 풍선을 띄운 것이 미중관계 개선 노력을 저해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Clearly, this incident hasn't helped that process. It just wasn't the appropriate
커비 조정관은 이번 정찰 풍선 사건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서 우리의 주권이 미치는 영공에 대한 터무니없는 침범에 비춰볼 때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은 적절한 일이 아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미중 양국 관계가 현재 세계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견해는 달라진 것이 없다면서 중국에 대해 갈등을 추구하지 않는 전략적 경쟁자로 보는 미국의 기존 평가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적절한 시기가 되면 블링컨 국무장관이 중국과 미래 방문에 대해 다시 논의를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또 중국 정부가 미국의 풍선 격추에 항의하며 추가 대응을 시사한 데 대해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권한과 명령은 우리 조국과 주권 영공을 수호하기 위해 국제법에 따라 행사됐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President Biden's authority and his orders acted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이어 양국 관계의 긴장이 일종의 갈등으로 비화할 이유는 없다면서도 우리는 분명히 국제법의 범위 내에서 비행과 항행, 작전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중국이 띄운 풍선이 프로펠러와 방향타를 장착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중국의 풍선은 속도를 늦추고 회전시키기 위해 스스로 조종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It is true that this balloon had the ability to maneuver itself to speed up.
그러면서 우리는 민감한 군사 현장 위에서 풍선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정보 수집 능력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도 6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이 정찰용 풍선을 미국 상공에 띄워 보낸 것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And this is something that we want to make very clear is that look what China did was unacceptable. We protected civilians.
장피에르 대변인은 조 바이든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미국인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 정찰 풍선에 대한 격추 명령을 내렸다면서 우리가 분명히 하고 싶은 것은 중국이 한 행동은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민간인을 보호했고 우리의 민감한 정보를 보호하면서 더 많은 정보를 얻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장피에르 대변인은 또 미국은 중국에 대해 단호하고 실용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미국의 접근 방식을 그동안 매우 분명하게 밝혀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책임 있는 국가가 되겠다고 했던 말에 진지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중국의 몫이며 향후 미중 관계 개선 여부는 중국에게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 국무부는 개최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의 열병식 움직임을 항상 지켜보고 있으며 계속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찰풍선을 미국 본토로 날린 중국의 행동은 부적절하고 무책임하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북한의 열병식 정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6일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지속적으로 포착되고 있는 북한의 열병식 연습에 관한 질문에 그러한 연습은 우리가 항상 지켜보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These are always exercises that we watch. I think it is almost certain.
그러면서 거의 확실히 이것들이 북한의 물질적인 가치를 주기보다 메시지와 선전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항상 그래왔던 것처럼 우리는 물론 이를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그보다 우리는 영내와 그 너머의 동맹 파트너 관계에 투자하고 있다며 지난 3일 워싱턴에서 이뤄진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박진 한국 외교장관 간 회동을 사례로 들었습니다.
But more so, we are investing in our alliances and our partnerships in the region and
특히 미한 외교장관이 인도태평양과 그 너머에서 제기되는 도전과 기회에 대해 광범위한 논의 기회를 가졌다며 그 도전 목록의 맨 위에 있는 것이 북한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우리가 한국, 일본 동맹의 안보에 철통 같은 기반을 두고 전념하는 이유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우리가 북한과 북한의 탄도미사일, 핵무기 프로그램뿐 아니라 3국, 즉 우리의 동맹이 직면한 도전과 기회 전반에 걸쳐 3국 협력을 심화하고 진전시키려고 시도해온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프라이스 대변인은 최근 미국 본토 상공으로 정찰 풍선을 날린 중국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We had an opportunity. We had what would have been a valuable opportunity to engage in that face-to-face diplomacy. It was to have been
특히 이번 사태로 블링컨 장관의 방중이 취소된 사실을 언급하며 우리에겐 대면 외교에 관여할 기회가 있었고 이는 가까운 시기에 이루어질 외교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물론 그러한 기회를 훼손한 책임은 미국에 있지 않다면서 궁극적으로 부적절하고 무책임하며 용납할 수 없는 행동에 관여한 중국 책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번 사건뿐 아니라 양자관계라는 더 넓은 맥락 속에서 책임 있고 실질적이며 신중하게 행동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중국의 정찰풍선 문제가 일본과 같은 동맹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직답 대신 중국이 제기하는 도전에 있어 우리의 큰 강점 중 하나는 우리가 촉진하는 파트너와 동맹 체계일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When it comes to the challenges that are posed by the PRC, one of our greatest strengths are
그러면서 우리는 바이든 행정부 임기 첫 해인 2021년부터 그해 말까지 중국으로부터 직면한 광범위한 도전과 위협에 대해 유럽뿐 아니라 전 세계 동맹 파트너와 집합점 구축을 위해 노력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많은 나라들이 지난 며칠 동안 일어난 일과 관련해 우려는 물론 심지어 분노를 표출한 것을 들었을 것이라고 프라이스 대변인은 지적했습니다.
I think you have heard a number of countries express their own concern, even outrage over
프라이스 대변인은 그러나 그것보다 더 광범위한 관점에서 우리가 일본과 같은 인도태평양 내 동맹과 더불어 전 세계와 유럽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곳의 동맹, 파트너를 옆에 뒀다는 건 행운이라며 강대국 간 경쟁이든 초국가적인 문제이든 우리가 직면한 도전과 기회에 맞서기 위해 이들은 우리와 보조를 맞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중국 정찰풍선 사건과 관련해 한국이 미국과 일본 등 민주주의 국가들과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중 갈등이 격화하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북한 문제가 더욱 복잡해졌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미중 관계를 경색시킨 중국의 정찰풍선 사건과 관련해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보다 분명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6일 중국 정찰풍선 사건으로 더 악화한 미중 관계와 관련해 한국이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느냐는 BOA 질문에 한국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의 침략과 주장에 맞서 미국과 다른 나라들과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리비아 전 수석 부차관보는 중국이 한국의 영공과 영토 보전 등 한국의 주권에도 계속 도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미국 영공을 침범한 중국의 정찰풍선 사건으로 미중 갈등이 더욱 악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4일 미국 본토 상공을 가로지른 중국의 정찰풍선을 격추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중국의 정찰풍선을 용납할 수 없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비난하고 지난 5일로 예정됐던 방중 일정을 당일 전격 취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성명을 내고 미국이 무력을 사용해 민간 무인 비행선을 공격한 데 대해 강한 불만과 항의를 표한다며 맞섰습니다. 중국 당국은 해당 풍선이 민간 기상 관측용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명확한 기업의 이름 등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한국은 미중 관계가 냉각될수록 미국 및 그 동맹국들과 밀착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한국은 미중 사이에서 균형 유지를 위해 고군분투해 왔다며 하지만 지금은 민주주의 국가들의 공통된 원칙을 옹호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야 하는 때라며 특히 일본, 호주와 동일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Unlike Tokyo and Australia, South Korea is still unwilling to identify Beijing as the perpetrator of these Chinese transgressions.
한국은 여전히 일본, 호주와 달리 중국을 국제법 위반과 인권 침해, 주권 침략 등의 가해자로 지목하기를 꺼린다는 겁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인도태평양 전략에도 같은 달 발표된 일본의 국가안보 전략과 달리 중국 관련 언급은 단 한 차례 있었으며 이마저도 긍정적인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발표된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보편 가치에 기초한 규칙 기반 국제 질서 강화라는 문구가 첨부돼 중국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미국, 일본 등과는 달리 인태 전략에서 중국을 기존 규범에 대한 도전 세력이자 현상 변경 세력으로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중국의 주권 침략 등으로 한국 내 반중 여론이 높아진 점을 지적하며 한국 국민들도 중국에 대한 보다 강경한 정책을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o I think there would be very strong South Korean public support for a tougher policy on China.
그린더 연구원은 물론 중국의 경제 보복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그런 걱정은 오히려 한중 관계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는 중국에 맞서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최근 한국 기업들도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에서 벗어나는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며 중국이 아닌 미국에 대한 추가 투자를 늘리는 한국 기업들의 추세는 고무적인 움직임이라고 말했습니다. 앤드류 스코벨 미국 평화재단 수석연구원도 한국이 이번 사건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콜벨 수석연구원은 중국의 정찰풍선이 당장 한국과 중국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향후 중국의 정찰풍선이 한국 영공을 침범하면 한국도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이번 사건의 여파로 한국이 이를 무시하거나 경시하기 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미중 관계가 더욱 경색되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북한 문제가 더욱 복잡해졌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은 과거 중국의 대북 역할론을 상기시키며 무기한 연기된 블링컨 장관의 방중 일정으로 중국의 대북 협력을 기대하기 더욱 어려워졌다고 말했습니다.
I have no doubt that they can put pressure on the North Koreans. The real question is will they? But with all the complicated situation Beijing
와일더 전 선임 보좌관은 중국이 북한에 대한 압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하지만 지금은 블링컨 장관의 방중 일정을 다시 잡는 것도 쉬워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12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국무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내년 초 중국을 방문해 중국이 북한을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설득하는 데 있어 미국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놓고 계속 대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북한과 강력하고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며 중국은 북한 문제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고 강조해 5년여 만에 이루어질 예정이었던 미국 국무장관의 방중에 관심이 쏠렸었습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도 미중 관계 경색은 대북 문제와 관련한 중국의 지지를 얻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Well, it certainly is not going to help getting China's assistance on North Korea.
클릭 연구원은 중국은 지난해 북한의 무력 도발 규탄을 위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나 성명을 내려는 미국의 시도를 거부하고 모든 것을 차단했다며 그런데 이제는 그때보다 상황이 더욱 어려워졌다고 말했습니다. 리비아 전 수석 부차관부는 중국은 영내 위상을 높이고 미국 중심의 영내 및 국제 질서에 도전할 수 있는 힘을 키우기 위해 미국과 한국, 일본을 겨냥한 북한의 위협이 중대되는 것을 자국의 이익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미중 간 고위급 대화가 재개될 때 북한에 대한 비핵화 압박을 강화하도록 중국에 다시 압력을 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BOA 뉴스 안수영입니다.
이달 초 한국 F-35 전투기와 서해 상공에서 연합 공중훈련을 했던 미 공군의 전략폭격기 B-1B 랜서가 괌에 재배치됐습니다. 미군은 B-1B가 다양한 작전과 연습을 통해 동맹 파트너들과 계속 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미 공군의 장거리 전략폭격기 B-1B 랜서가 미국령 괌에 다시 배치됐습니다. 미 태평양 공군사령부는 3일 보도자료에서 사우스 다코타주의 엘스워스 공군기지 소속 제34 원전폭격비행대대에 배속된 B-1B가 이를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에 도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폭격기 기동부대 임무는 언제 어디서나 신속하게 배치할 수 있는 폭격기의 역량을 보여주고 전투지휘관들에게 치명적인 정밀 지구권 타격 옵션을 제공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B-1B는 영내에서 다양한 작전과 연습을 통해 동맹 파트너와 계속 통합하고 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태평양 공군사령부는 B-1B가 지난해 일본 항공자위대와의 공중통합과 다윈기지에서 호주 왕립공군과의 핫핏 급유 훈련 등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B-1B는 지난 1일 미 공군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22, 한국공군의 F-35와 서해에서 올해 첫 미한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지난달 10일엔 일본 항공자위대 소속 F-15 전투기 2대와 함께 전술훈련을 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B-1B는 지난해 10월 괌에 전개돼 한 달 동안 머물면서 한국, 일본, 호주 공군과 연합공중훈련을 수행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다음 날인 지난해 11월 19일 한국, 일본과 각각 양자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B는 북한이 두려워하는 미 공군의 장거리 전략폭격기로 최대 속도가 마하 1.25에 이르러 괌에서 한반도까지 2시간이면 도착해 작전을 펼칠 수 있습니다. B-1B는 B-52, B-2와 함께 미국의 3대 전략폭격기 중 하나로 최대 60톤의 폭탄을 싣고 적진 상공을 비행할 수 있으며 스텔스 기능을 갖춰 10km 밖에서도 레이더망에 걸리지 않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괌에 전진 배치된 미 공군 B-1B 랜서 전략폭격기가 민간 위성사진에 포착됐습니다. 2시간 만에 북한의 정밀 타격을 가할 수 있는 미국의 핵심 공중 전략 자산이 긴급 출격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괌 앤더슨 공군기지를 촬영한 2일자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에 항공기 두 대가 보입니다. 앤더슨 기지 중심부 야외 계류장에 대기 중인 이들 항공기는 일대에 낀 구름 사이로 어두운 색상의 동체를 선명하게 드러냅니다. 동체의 두꺼운 부분에 위치한 날개, 앞부분이 뾰족한 전체 외형이 미 공군 전략폭격기 B-1B 랜서와 일치합니다. 이들 전략폭격기 두 대는 유사시 1km가량 떨어져 있는 활주로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도록 활주로와 연결된 유도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앤더슨 기지에서 B-1B 랜서가 포착된 건 지난 11월 이후 약 3개월 만입니다. 당시 B-1B 랜서 네 대는 10월부터 한 달 넘게 앤더슨 기지에 머물며 한국, 일본 공군과 연합훈련을 벌였습니다. 이보다 앞선 지난해 6월과 7월에도 이 기종은 앤더슨 기지에서 출격 대기 중이었습니다. B-1B 랜서의 괌 앤더슨 공군기지 배치가 정례화되고 그 간격도 짧아지는 양상입니다. 죽음의 백조라 불리는 B-1B 랜서 폭격기는 북한이 두려워하는 미 공군의 장거리 전략 폭격기로 최대 속도가 마하 1.25에 이르러 괌에서 한반도까지 2시간이면 도착해 작전을 펼칠 수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열병식 개최와 이를 전후한 군사적 도발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B-1B 랜서의 괌 배치는 더욱 주목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로선 B-1B 랜서의 괌 전개 기간과 수행할 작전 훈련 등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상원과 하원이 상임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지난해 11월 중간선거를 통해 하원 다수당 지위를 획득한 공화당은 한반도 관련 상임위원회 요직에 대북 강경파로 꼽히는 의원들을 배정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의회 하원에서 한반도 외교 사안을 다룰 외교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공화당의 마이클 메카르 의원과 앤 와그너 의원입니다. 메카르 의원과 와그너 의원은 한국, 일본과의 동맹을 강조하는 동시에 중국, 북한에 대해 강경한 기조를 유지해온 인사로 꼽힙니다. 특히 메카르 의원은 지난달 초 성명을 통해 중국 공산당에 대응하는 건 이번 의회에서 우리의 최우선 국가안보 과제로 남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메카르 의원은 또 지난해 말에는 VOA에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도발에 대해 불량 정권인 김씨 정권이 국제사회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나약함과 중국 공산당의 제재 회피 지원으로 기회의 순간을 얻었다며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 일본 등 동맹을 지원하고 힘의 우위에서 김정은을 상대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원 외교위에서 한반도 현안을 집중적으로 다룰 인도태평양 소위원회 위원장은 공화당의 에드 로이스 전 하원 외교위원장 보좌관을 지낸 한국계 영킴 의원이 맡습니다. 이 소위원회는 지난해까지 아시아태평양 중아시아 비확산 소위로 불렸지만 인도태평양 소위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3일 성명을 통해 인텔소 위원장을 맡게 됐다면서 미국은 동맹국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적에게는 두려움을 줘야 하며 우리 지도자들의 강력하고 단호한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또 지난달 VOA와 가진 신년 인터뷰에선 미국이 한국 등 역내 동맹국들과 공조해 북한의 도발에 더 강력히 대응하는 한편 북한 인권 문제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If North Korea does not demonstrate real progress in human rights, how can we trust or verify that they will uphold their commitments?
김 의원은 북한이 인권에 진정한 진전을 보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북한이 핵포기 약속을 지킬 것으로 믿거나 검증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하원 군사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공화당의 마이크 로저스 의원과 록 위트먼 위원으로 교체됐습니다. 로저스 의원은 지난달 성명을 통해 우리나라는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의 전례 없는 위협의 직면에 있다며 우리는 이런 위협을 억제하고 세계에서 가장 두려운 군대로 남기 위해 우리 군대가 치명성과 역량에 초점을 맞추도록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로저스 의원은 또 지난해 말에는 VOA에 국제사회는 진작 북한 정권에 대한 제재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우리의 역내 방위태세를 강화했어야 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하원 군사위에서 한반도 안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준비태세 소위원회와 전략궁 소위원회 위원장으로는 각각 공화당의 마이클 월츠 의원과 더그 램본 의원이 임명됐습니다. 특히 월츠 의원은 중국의 타이완 침략 시 한국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온 인사입니다. 월츠 의원은 지난해 한반도 군태세 점검을 위한 청문회에선 중국의 타이완 침공 시 미국의 군사계획과 관련해 한국 정부와의 적극적인 논의는 물론 한국의 역할에 관한 공개적인 입장이 있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다수당 지위를 수성한 상원의 경우 상임위원장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민주당의 반메넨데즈 의원과 잭 리드 의원은 새 회기에도 각각 상원 외교위원장과 군사위원장을 맡습니다. 한반도 외교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도 민주당의 에드워드 마키 의원이 계속 맡게 됩니다. 한편 지난해 11월 중간선거를 통해 하원 다수당 지위를 획득한 공화당은 소위 중국특위라 불리는 미국과 중국 공산당 간 전략적 경쟁에 대한 특별위원회를 출범해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위원장은 공화당의 마이크 갤레거 의원이 맡고 공화당 의원 9명과 민주당 의원 7명으로 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갤레거 의원은 지난달 성명에서 메카울 위원장은 중국 공산당의 위협을 폭로하는 코커스를 이끌었고 중국 공산당 특위는 메카울 위원장의 중국 태스크포스 활동을 토대로 구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에 대응하기 위해 앞으로 수년간 메카울 위원장과 하원 외교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하길 고대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지난주 미한 외교장관 회담의 주요 성과로 미국의 확장 억제 의지가 강조된 점을 꼽으면서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한 양국의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안보 외에도 경제와 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두 나라가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 미국 대사대리는 6일 VOA에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박진 한국 외교장관 회담이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I think the foreign minister's timely visit to D.C. On top of Secretary of Defense Austin's productive meetings in Seoul earlier last week.
랩슨 전 대사대리는 지난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의 서울에서의 생산적인 회담에 더해 박진 외무장관의 시의적절한 워싱턴 방문은 미국의 한국 안보 공약과 확장 억제 전략의 신뢰성에 대해 미한 간 틈이 생기고 있다는 인식을 불식시키는 데 도움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다만 여전히 이 핵심적인 전략 문제에 대한 양측의 지속적인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트 담당 수석 부차관보도 6일 VOA에 미한 외교장관 회담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강력하고 분명한 확장 억제 공약을 재확인하는 중요한 계기였다고 말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의 발언과 함께 한국 안보와 방위에 대한 미국의 가장 명확하고 구체적인 약속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한국 일각에서 미국의 한국 방위 의지에 의문을 제기하는 가운데 미국의 외교 국방장관들이 공약을 확인한 것은 시점상 중요하다고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밝혔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블링컨 장관과 오스틴 장관의 발언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방위 공약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이러한 발언이 한국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 연구원도 이번 미한 외교장관 회담에서 확장 억제 문제가 가장 중요하게 다뤄졌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at that was probably at the top of the list for discussion, and I think there is likely very high-level agreement and understanding of extended deterrent in the U.S. commitment.
맥스웰 연구원은 확장 억제에 대한 미국의 공약에 대해 양국 간 매우 고위급에서 합의와 이해가 있다고 본다며. 하지만 한국 대중과 일부 정치인들의 견해와 발언을 감안할 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집중하고 강조해야 하는 분야라고 말했습니다. 맥스웰 연구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압박하면서 한국의 방위가 중요하고 이를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동맹의 일부 마찰을 조성했을지라도 결국 동맹을 더욱 강력하게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은 미국과 한국 정부 간에는 확장 억제 문제에 이견이나 긴장이 없고 오히려 긴밀히 공조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Honestly, I do not yet detect significant tens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over that issue.
스나이더 국장은 솔직히 이 문제에 대해 미국과 한국 간 심각한 긴장을 감지하지 못했다며 오히려 정부 대표들이 이 문제를 관리하기 위해 연초부터 서로 매우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에 대응하는 데 있어 여론보다 양국 정부가 약간 뒤처진 감은 있지만 두 나라 정부 간 큰 이견은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미한 양국은 기존의 대북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긴밀한 공조에 나설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블링컨 장관과 박 장관의 발언에 비춰볼 때 두 동맹의 대북 접근법이 일치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한 동맹은 북한 비핵화를 추구하고 이를 위해 대북 압박을 유지하겠다는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며 앞으로 몇 주, 몇 달 동안 북한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접근법이 계속해서 일치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도 6일 VOA에 미국의 대북 정책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I think the course will stay the same. There, what both Ambassador Song Kim and Kim Gun affirmed was that they are not going to adopt what a number of outside experts.
클링너 연구원은 특히 미한 외교장관 회담과 별도로 성김 미 국무부 대북 특별 대표와 김건 한국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이 VOA 워싱턴 톡에 출연해 앞으로 대북 정책 기조를 밝혔다며 비핵화 최종 목표를 포기하고 부분적 군축 접근법을 취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도 않을 것이고 종합적인 비핵화 합의는 점진적으로 이행될 것이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스나이더 국장은 미한 외교장관이 대북정책과 관련해 공개적으로 강조한 부분은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과 불법 자금 모금을 차단하는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한 양국이 북한의 사이버 수익 창출을 막을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며 사이버 절도가 지금 당장 주목하는 분야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한 외교장관이 전통적인 안보 분야 외에도 경제와 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모색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고 말했습니다. 클릭나 연구원은 미한 외교장관이 새로운 발표나 성과물을 내지는 않았지만 양국이 협력하고 있는 현안들이 매우 많고 광범위하다는 데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Although they didn't break any new ground in making announcements or having a deliverable, I was struck by really the long list of
이어 보통 미한 동맹을 군사적 연대의 관점에서 바라보지만 두 나라의 경제적 외교적 협력은 실로 놀랍다며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경제 안보는 중국으로부터 벗어나 다각화를 모색하는 방법이라고 클랭너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맥스웰 연구원은 미한 외교장관 회담의 비공개 석상에서 가장 열띤 토론은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배제 문제였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로이 스탱거론 한미경제연구소 KI 선임국장은 미한 외교장관이 IRA 문제를 논의한 것은 미국이 한국의 우려에 귀를 기울이고 대응책 마련을 시도하겠다고 앞서 밝혀온 입장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I think this has one been consistent with what the US said, which is that they will listen to South Korean concerns and try to attempt to address whatever issues Korea may have.
스탱거론 선임 국장은 이 문제 해결에 의회의 입법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당장 어떤 변화를 만들기 어렵다는 점도 보여줬다며 이 문제에 대한 많은 언급이 없는 것이 놀랍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공개 석상에서 문제를 협상하려고 하기보다는 현재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을 간단하게 확인하는 선에서 그쳤다는 것입니다. 스탱거런 선임 국장은 이어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과 민주당이 장악한 상원 모두를 만족시키는 해법을 찾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블링컨 장관과 박 장관이 이러한 어려움을 논의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탱거런 선임 국장은 또 두 나라가 과학기술협력협정 개정 연장 의정서에 서명한 것은 과학과 경제 분야에서의 양국의 협력 심화를 보여준다며 특히 인공지능과 퀀텀, 즉 양자 컴퓨팅 등 첨단 분야가 포함된 것에 주목했습니다.
We're looking towards the future. Right now there is a transition taking place.
스탱거런 국장은 현재 인공지능과 양자 컴퓨팅이 주도하는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며 양자 컴퓨터는 이미 암호화를 깰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며 앞으로 몇 년 안에 중요한 발전이 일어날 수 있는 분기점에 도달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한 양국의 이번 첨단 분야 협력 확대는 경제적 관계의 미래에 대한 계약금을 지불하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Interestingly, the Chinese spy balloon incident, which overlapped with the foreign minister's visit, was clearly a distraction.
한편 랩슨 전 대사 대리는 박진 외교장관의 방문과 겹친 중국 정찰 풍선 사건은 분명히 주의를 분산시켰지만 또한 중국의 도발을 블링컨 장관과 다른 워싱턴 고위 관리들이 어떻게 다루는지 박 장관이 매우 가까이에서 직접 목격했다는 점에서 유익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국을 방문한 정박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부차관보 겸 대북특별부대표가 오늘 서울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납북자 가족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박 부대표는 이 자리에서 북한의 인권 침해로 피해를 본 한국인 피해자와 이들 가족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며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의 목소리를 증폭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부대표는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미한일 정상회담 뒤 발표된 공동성명에서 납북자 문제를 최대한 조속히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이 성명이 납북자 문제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신화 한국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미한일 정상공동성명에서 언급되면서 납북자 문제에 대한 관심이 국내적으로 커지고 있다며 미 국무부는 이들 선교사를 정치범으로 분류해 석방하라는 입장을 표명했는데 뒤늦은 반응이지만 그래도 다행스럽고 환영할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간담회에는 북한에 10년째 억류된 김정옥 선교사의 형 김정삼 씨와 손명화 6.25 국군 포로 가족회 대표, 이미일 6.25 전쟁 납북인사 가족회 이사장, 황인철 1969년 갈기 납북 피해자 가족회 대표, 최성룡 전후 납북자 피해자 가족연합회 이사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 함경도에 이어 개성에서도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대북 인도주의 지원을 지지한다는 입장만 재확인했습니다. 국무부는 또 북한이 외부 구호 활동에 국경을 개방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가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핵 문제와 별개로 다루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6일 북한 개성에서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다는 한국 언론들 보도와 북한이 이례적으로 이달 하순에 농업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당 중앙위 전원회의를 소집한다는 소식에 대한 뼈의 논평 요청에 구체적인 답변 없이 인도적 지원의 필요성만을 강조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우리는 북한에 대한 중요한 인도주의 지원 제공 목적에 국제사회의 노력을 계속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지원과 구호 요원들에게 국경을 개방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의 입장은 북한의 최근 도발 고조 행위 속에서도 변함이 없다며 우리는 대북 인도적 지원을 지지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우리는 미국이 인도적 지원을 비핵화 진전과는 별개의 문제로 보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국제사회는 인도주의 지원이 북한의 가장 취약한 주민들에게 전달되도록 국제적으로 인정된 모범 관행과 일치하는 신뢰할 수 있고 투명한 감시와 평가, 접근과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은 계속 자국민을 착취하고 주민들의 재원을 빼돌려 불법적인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대고 있기 때문에 북한 정부가 인도주의 상황에 대한 궁극적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들은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에서 생활 수준이 높은 개성시에서 식량난으로 하루 수십 명씩 아사자가 발생하고 있고 혹한 피해까지 겹쳐 극심한 생활고로 자살자까지 속출하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런 개성 상황에 대해 특별 보고를 받고 지난달 중순 고위 간부를 현지에 파견해 실상을 파악했습니다. 하지만 개성 지역 내 혼란이 심화하고 민심이 악화하자 지난달 말 측근들을 다시 현지로 급파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매체들은 전했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연합뉴스에 북한 주민들이 고난의 행군에 버금가는 식량난에 신음하고 있는데도 김정은은 해결책 마련을 위해 정책을 변경할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인다며 식량 상황 안정에 써야 할 재원을 핵과 미사일 도발에 쏟아붓고 있어 제2, 제3의 개성 비극이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기자들에게 함경도 지역에 다수의 아사자가 발생해 주민들은 눈물 없이 못 볼 지경이라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고 말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6일 북한 정권이 이달 하순 농업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를 소집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통일부는 이에 대해 북한의 식량 사정 및 내부 동향을 주시하겠다며 북한이 두 달 만에 전원회의를 개최하는 건 전례가 없지는 않지만 다소 이례적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N 뉴스 김영골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북핵 수석 대표가 워싱턴에서 대면 협의를 하고 대북 정책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미 한 수석 대표는 또한 각국의 대북 안보리 결의에 완전한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김건 한국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이 2일 워싱턴에서 만나 북한의 불법 미사일과 대량 살상 무기 개발과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에 대응하는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국무부가 6일 밝혔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두 수석 대표가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북한이 미국과 한국의 거듭된 관여 요구를 무시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들은 또한 모든 국가들이 대북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고 북한에 대해 도발적이고 위험한 활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할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두 수석 대표가 김정은과 그의 정권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 기관으로부터 돈을 훔치는 것을 포함한 북한의 불법적인 사이버 활동의 위험성에 대해 민간 부문과 국제사회의 인식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그들은 각각의 대북 정책에서 북한 주민들의 복지를 더욱 우선시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국제 인도주의 단체들이 북한 내부에서 절실히 필요한 지원을 분배할 수 있도록 북한 정부가 그들에게 더 많은 접근을 허용할 것을 권고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협의는 올해 미한 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가운데 동맹인 한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 달 넘게 공개 석상에서 모습을 보이지 않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 회의를 열어 전쟁 준비 태세 완비를 지시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확장 억제를 강화하고 대규모 연합훈련을 앞둔 시점에서 대내 결속과 대미 경고 메시지를 동시에 발신했다는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대외관용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4차 확대 회의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6일 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진행됐다고 7일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당 중앙군사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지난해 6월 21일부터 사흘간 열린 제8기 제3차 확대 회의 개최 이후 7개월여 만입니다. 또 김 위원장이 공개석상에 나타난 것도 지난해 12월 31일 600mm 방사포 증정식 연설 이후 37일 만입니다. 조선중앙통신 등은 김 위원장이 이번 회의를 지도했고 회의에선 올해 주요 군사정치과업과 군건설 방향에 대한 전망적 문제들이 심도 있게 토의됐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회의에선 군사사업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기구 편제 대책과 조성된 정세에 대처해 작전 전투훈련을 확대 강화하고 전쟁 준비 태세를 완비하는 문제 등을 토의 결정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당의 방대한 투쟁 과업을 무적의 군사력으로 억척같이 떠받들고 힘있게 개척해 나가는 데서 백승의 위훈을 떨쳐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은 전했습니다. 한국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의 이번 회의에 대해 지난해 연말 열린 당 전원회의 결정사항의 관철을 위한 후속 조치 차원으로 이해한다며 군 내부 결속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이 지난 연말 당 전원회의 이후 첫 공개 활동으로 군 회의를 주재하고 전쟁 준비태세 완비를 논의한 것은 미한 확장 억제 강화 움직임 등 대외 정세 변화에 대한 대응 차원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안보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은 최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의 방한과 서해상에서의 연이은 미한 공중연합훈련 그리고 다가오는 대규모 미한 연합훈련 등을 의식해 김 위원장이 군 기강을 다잡고 정면 대결 의지를 대외에 알리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의 국방장관이 방한을 하고 나서 미국의 확장 억제에 대한 공약을 좀 더 확고히 한다는 의지를 또 발표를 하고 연이어서 5세대 첨단 스텔스 전투기를 동원한 훈련이 진행이 된 바가 있죠. 그동안 북한도 그동안 조용했지만 이제 한미 어떤 북한에 대한 대응 방향이 좀 더 공세적으로 바뀐 이상 북한도 그에 따른 대응 태세를 갖춰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주요 군 지휘관들을 모아서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북한연구실장은 북한의 이번 회의는 새로운 작전계획 수립보다는 만들어진 계획을 군 간부들에게 재차 주지시킴으로써 경각심을 높이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특히 전쟁준비태세라는 표현을 쓰므로써 미한연합훈련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사전경고성 대외 메시지도 담고 있다고 풀이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 차두현 박사는 이번 회의가 식량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주민들을 결속시키려는 의도가 강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달 하순 이례적으로 식량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당 중앙이 전원회의를 열기로 예고한 가운데 주민들에게 외부 위협을 부각시키면서 민심 동요를 막고 국방 분야에서의 김 위원장의 업적을 거듭 강조하려는 의도라는 게 차 박사의 설명입니다.
무력 자체가 이제 계속 건설이 되나가고 있고 그게 업적이고 또 지금이 전쟁 상태이기 때문에 일종의 준전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당면한 어려움이 있어도 겪어나가야 된다라는 또 메시지를 던지기 딱 좋은 거거든요.
북한은 지난 5일 당 중앙위 정치국 회의를 열고 이달 하순 농사 문제와 농업 발전의 전망 목표들을 토의하기 위해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7차 전원회의를 소집하기로 했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들의 이번 회의 보도에서는 핵무력과 관련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들은 이번 회의가 김일성 주석이 군의 현대화와 강화 발전을 위해 만든 일당백 구호 제시 60주년 기념일이 열렸다고만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8일 건군절 75주년을 기념해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열병식에 김 위원장이 참석해 연설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이를 통해 보다 직접적이고 강경한 대외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목 통일전략센터장은 5년, 10년 단위의 꺾어지는 해인 정주년의 건군절을 맞아 대규모 열병식 준비 정황이 잇따라 포착되는 것으로 미뤄 김 위원장이 연설에 나설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습니다.
한미의 일련의 행동을 군사적 긴장 고조, 북한을 압살하려고 하는 대북적대 정책의 일환이다라는 걸 부각시키고 거기에 강력히 대응하고 강국을 만든 김정은의 업적을 부각시키고 앞으로 한국과 미국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함께 담으리라고 봅니다.
한편 이번 당 중앙군사위 확대 회의를 통해 북한의 미사일 총국이 신설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회의 사진을 보면 회의 석상에 앉은 김정은 위원장 뒤쪽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미사일 총국이라는 글자와 마크가 새겨진 깃발이 서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사일 총국은 북한 매체 보도에서 언급된 적이 없었고 사진상 깃발로 등장하기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깃발의 마크는 북한의 최신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7형으로 보이는 미사일이 지구 위로 날아가는 모습을 형상화했습니다. 깃발 상단엔 창설 연도를 적은 것으로 보이는 숫자의 일부인 016이 측별되는데 이 조직이 2016년 창설됐음을 뜻하는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국가항공총국이나 원자력총국 등 북한에서 총국은 주로 실무 총괄 부서를 일컫는 점을 고려하면 미사일 총국은 군수공업부의 지도와 감독을 받아 미사일 관련 실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탄도미사일을 직접 운용하는 전략군 등 군 부대와도 다른 별개의 행정조직일 것이라는 추정이 나옵니다. 신종우 사무국장입니다.
군수공업부에서 만들기만 하는 거지 핵과 미사일 개발을 계획을 세우고 주도하는 전반적인 플랜을 세우고 하는 게 미사일 총국 같습니다.
홍미 실장은 2016년은 북한의 제2경제위원회 산하 미사일 담당 총국이 리병철 중심으로 로켓트 공업부로 확대 개편된 해라며 로켓트 공업부가 미사일 총국으로 명칭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 이성준 공보실장은 정례브리핑에서 미사일 총국을 인지하고 추적하고 있었다며 관련 동향에 대해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이 오는 8일 열병식을 개최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평양 김일성 광장에 집결한 주민들이 2월 8일 건군절 75주년을 상징하는 숫자 75와 2.8이라는 대형 글자를 만들어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양 김일성 광장을 촬영한 5일자 플래닛랩스의 고화질 위성사진에 75와 2.8을 형상화한 대형 글자가 뚜렷합니다. 오는 2월 8일 75주년을 맞는 북한의 건군절을 기념하기 위해 현장에 모인 군중이 만들어낸 숫자입니다. 75와 2.8은 각각 초록색과 빨간색을 띠는데 수백 혹은 수천 명의 주민이 카드를 들어 올려 연출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숫자 주변에는 빨간색 꽃 혹은 수술을 들고 있는 주민들이 만들어낸 띠 형태의 줄이 배열되어 있습니다. 이 역시 우주에서 식별될 정도로 선명해 수많은 주민이 동원됐음을 보여줍니다. 북한은 과거 열병식을 앞둔 시점 늘 주민들을 동원해 김일성 광장에서 훈련을 진행해왔습니다. 특히 토요일과 일요일이면 빨간색 수술과 꽃 등으로 붉은 물결을 연출하는 주민들의 모습이 위성사진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곤 했습니다. 앞서 VOA는 이 일대를 촬영한 4일자 위성사진을 분석해 김일성 광장 관중 좌석 부분에 분홍빛의 대형 점이 포착됐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 만인 5일 이 일대에 더 많은 주민이 투입되고 특정 기념일을 시사하는 대형 숫자까지 만들어낸 사실이 추가로 확인된 것입니다. 건군절 관련 숫자를 조합한 카드 섹션 훈련을 고려할 때 북한이 준비 중인 열병식이 오는 8일 개최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립니다. 북한의 열병식 준비 진척 상황을 감지할 수 있는 열병식 훈련장에서도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5일 촬영된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에선 병력 대열 약 40개가 포착됐습니다. 약 7개 대열은 행진 연습을 하는 듯 일정한 간격으로 김일성 연단 방향으로 이동 중이고 나머지 대열은 연단 앞 광장에 줄을 맞춰 도열해 있습니다. 앞서 이성준 한국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6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열병식 동향과 관련해 지난해 말부터 해당 지역에 대한 차량과 인력 등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예행 연습과 관련해 증가한 활동들을 감시하고 있으며 행사일이 임박한 만큼 더 면밀하게 관심을 기울여 관측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지금까지 B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은 지구촌 오늘과 아메리카나우 그리고 주간 프로로 이야기 미국사가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964년 2월 7일 영국의 그룹 비틀즈가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합니다. 존 레논, 폴 맥카트니, 조지 해리슨, 그리고 링고스타, 영국 리버풀의 가난한 노동자 집안 출신인 이 네 명의 청년을 보기 위해서 뉴욕 케네디 공항엔 엄청난 수의 10대 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틀 뒤인 2월 9일 밤 비틀즈가 출연한 TV 프로그램 에드 설리번 쇼가 방송됐고 이날 방송은 7,300만 명이 시청합니다. 에드 설리번 쇼가 방영되는 동안 미국 전역에서 10대 청소년들이 일으킨 주요 범죄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비틀즈가 미국에서 공연한 1964년 비틀즈의 노래는 미국 차트 1위에 올랐습니다. 아원투홀주어핸, 당신의 손을 잡고 싶어요라는 노래로 미국에서 첫 1위를 차지합니다. 이 노래는 존 레논과 폴 맥카트니가 쓴 노래로 1963년 10월에 녹음한 노래입니다. 1964년 미국 싱글 레코드 판매 60%는 비틀즈의 노래였습니다. 브리티시 인베이전, 영국의 침략이란 말이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1964년 2월 7일 미국에 첫 발을 디딘 비틀즈는 음악으로 미국을 완전히 점령하고 그리고 세계적으로 비틀즈 선풍이 일게 됩니다. And when I touch you, I feel happy inside. 1812년 2월 7일 영국의 소설가 찰스 디킨스가 영국 포츠머스에서 태어납니다. 아버지는 해군 경리국의 하급 관리였고 8명의 자녀 가운데 둘째 아들로 사립학교에서 약간의 교육을 받았지만 경제관념이 부족했던 아버지 때문에 가세가 점점 기울게 됩니다. 디킨스는 공부에 더 많은 관심을 보였으나 부모님의 권유로 돈을 벌기 위해서 12살 때 런던의 한 구두약 공장에 견습공으로 취직하게 됩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루 10시간의 노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디킨스는 어른들을 믿지 못하게 됐고 이 경험은 그에게 큰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찰스 디킨스는 특히 가난한 사람에 대한 깊은 동정을 보였고 사회의 악습에 반격을 가하면서 사회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이야기 형식으로 풀어냅니다. 찰스 디킨스의 작품으로는 데이비드 코퍼필드, 위대한 유산, 올리버 트위스트, 그리고 크리스마스 캐럴 등이 있습니다.
저희 VOA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들이나 다양한 의견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주실 팩스 번호는 1-202-382-5325번입니다.
202-382-5325번입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